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부터 보게 될 블레셋 거인 4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 본문이 단계적으로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사건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죠. 3년 연거푸 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전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죠.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의 원한을 풀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 자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몸에 달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찾았어요.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다 해주어서 사울 후손들 중에 지금 본문에 나온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의 다섯 명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들을 목매 달아 죽이죠. 그 이후에 지금 나온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목매 달아 죽임당했던 일곱 명의 사람들 사울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한 모습과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읽으면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됐겠구나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문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그 위에 장례를 치르면서 기쁘거나 좋거나 이럴 수는 없죠. 자, 이 본문 안에는 주된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명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순서대로 쭉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10절에 나오는 아야의 딸 리스바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리스바는 뭐 지금 나온 대로 아야의 딸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의 첩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직접적인 설명이죠. 지금 죽임당한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 일곱 명이 목매 달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이 리스바의 아들인 거예요. 리스바는 어떻게 했는가? 10절 그 뒤에 보시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그러니까 아마 목매 달아 죽였던 그 장소 밑에 바위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굵은 배를 쭉 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배를 펴는 것 아니면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는 것, 재를 뿌려놓는 것 이것은 마음이 힘들 때, 슬플 때 하는 행동이죠.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또 거기서 애통해하기 위해서 배로 자리를 쭉 깔아놓은 거죠. 그 뒤에 보면 시점이 나옵니다.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곡식 빼기 시작할 때는 두 아들이 목매어 죽임당했던 때입니다. 이때 죽였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냐면 아들들이 죽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근이잖아요. 근데 기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명을 죽였는데 결국 하늘이 열리고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비가 내릴 때까지로 쏟아지기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비가 언제 내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맨 끝에 보면 24절 끝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끝난 다음에 비가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이 아들들의 시체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했는가?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전에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르면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거나 들짐승이 와서 찢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자기 아들들의 죽은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0절부터 14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이 장면이 제일 안타깝고 슬픈 장면인데 그냥 언뜻 보기에도 일반적인 장례 장면과 다르죠. 일반적인 장례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신을 내려다가 무덤에 넣든지 뭐 돌 사이에 넣든지 땅을 파고 매장하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상복으로 갈아입고 애곡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두 아들을 묵매에다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자리를 펴고 그 밑에서 오고 있는 새와 짐승을 쫓아내는 행동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장례 장면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잘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신을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지금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못 내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내렸으면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거나 묻어줬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시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새나 짐승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왜 시신을 못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엔 이렇게 원수를 갚거나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목매다가 죽은 거니까 어쩌면 이 여자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여놓고 사람들이 쳐다보게끔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엄마는 긴 장대를 들고 있으면서 새가 오면 장대로 쫓아내고 짐승이 오면 그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 나서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고서는 시신을 좀 내려주거나 장례를 치워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 장례 치르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감히 누가 나서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그래서 시신이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언뜻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언제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성벽에다가 못을 달아 못으로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다 잘라가지고 성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했다 이렇게 과시했거든요. 아무도 못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찾아가고 수습을 했죠. 전쟁을 하고 했었다고. 근데 지금 그것과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거죠.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요나단도 그와 비슷하게 죽어서 시신을 벽에다 걸어놓았고 후손이었던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걸려져 있는 목매달아 있는 채로 이거 수습을 못하고 그냥 벽에 걸려있는 혹은 장대에 걸려있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프고 힘든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이 리스바가 남편도 먼저 죽었죠. 남편도 성벽에 시체로 붙여있었고 그리고 나서 의지하고 살았던 두 아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시신 밑에 죽치고 앉아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지껏 쭉 살펴보았죠. 일곱 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리스바는 그중 두 명의 엄마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섯 명의 엄마는 누굴까요?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입니다. 메랍은 자기 아들 다섯 명이 저렇게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메랍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메랍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리스바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메랍도 같이 나와서 시신 다섯 개를 자기 아들들 시신 다섯 개를 챙기거나 새나 들짐승이 훼손하지 못하게끔 뭐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메랍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지경인 거예요. 메랍이 어디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러 다니고 있었을까요? 메랍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자기 방구석에서 기절했거나 아니면은 슬프게 통곡하고 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을 보시면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버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지금 이렇게 리스바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11절 내용을 놓고 보면 다윗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먼저 뭔가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마 소식 전해준 사람도 나름대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비록 형벌을 받아서 저렇게 죽었지만 이미 죽었는데 시신이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갑니다. 길라잡에스로 가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잡에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 자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당해서 시체로 매달려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매달아 지금 메어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 사울과 요나단도 그랬는데 하고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으러 간 거예요. 길라잡에스 사람들이 이 뼈를 다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그래서 길라잡에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내다오 하고서 이제 이장을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뼈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이 지금 목매달아 죽임당한 사람들 장례를 치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14절에.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세 번째 등장인물이죠. 사람들이 잘 보세요.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무엇을 거두죠? 뼈를 거둡니다. 뼈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슬픈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정상일까요? 시신이 있어야죠. 시신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서 뭘 거두어 옵니까? 뼈를 거두어 와요. 왜 목매달아 죽였는데 사람들이 뼈만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나오는 리스바는 자기의 두 아들이 새와 들짐승이 훼손하지 못하게끔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죠. 그럼 나머지 다섯 명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섯 명의 시신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들짐승이 찢어가고 그래서 뼈다귀만 남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장면만 놓고 보면 배를 피고 밑에서 울고 앉아있는 엄마가 있고 그 엄마가 자기 두 아들의 시신을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간신히 버티고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시신은 들짐승이 와서 찢어가는 걸 막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뼈다귀만 남아있는 게 목이 매달린 채로 뼈다귀로 그냥 걸려있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다섯 명의 시신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까지 일곱 명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서야 다윗왕이 사울의 시신 뼈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으니까 기스의 무덤에 같이 묻어줘라 해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높은 조상이죠. 선산에 이제 묻는 겁니다. 여지껏은 보면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기스의 묘가 따로 있고 아들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은 길라잡에스의 뼈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인 여기 나온 일곱 명의 사람들은 아직 몸에 달린 채로 그냥 남아있고 그냥 한꺼번에 잘 수습을 해서 선산에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맨 마지막 등장인물이 14절 끝에 나옵니다. 그 후에야 이렇게 장례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죠. 기근이 3년 동안 연고푸 있었는데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14절 맨 끝을 내용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비가 언제 내렸을까? 아마 이 사람들 7명을 죽인 다음에 곧장 비가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곧장 내렸으면 7명을 죽이자마자 곧장 비가 왔다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자기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킨 것은 어찌 보면 몇 날 며칠 상당히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결국에는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지껏 제가 쭉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여하튼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결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상당 부분 어리석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불완전한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 당연히 그럼 제일 좋겠죠. 그러나 좀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잘못 판단해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수정하게끔 바꿔주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도 더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남아있던 두 아들도 먼저 보내고, 남편도 죽임당해서 성벽에 못 박아 있고, 두 아들도 죽임당해서 목 매달린 채 그냥 그렇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런 지경을 당했던 한 여자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 너무 장면이 슬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따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 죄는 이와 같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사울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사울 자신도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죄는 죄값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아무 혜택을 본 적이 없었던 후손들마저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처참한 죽음의 결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죄는 사울이 졌는데 심판과 형벌은 다윗의 시대가 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다윗이 어찌 보면 공의대로, 정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또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혹은 조금 더 은혜롭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 일곱 명은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죽음 이후에도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누군가, 여기 본문에 있는 리스바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마음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또 남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100%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매달려 있는 것을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일곱 명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곱 명의 사람들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그리고 아래에서는 시체를 꺼내지도 못해서 엄마가 울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장면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과 참 많이 흡사하죠.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100%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보면 장면 자체는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서 여지껏 있었던 기근이 끝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은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런 참 참혹한 결과들, 형벌들이 우리 삶에서는 없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늘 구원과 치유를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 본인도 심판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후손들도 심판받지 않았을 터인데 사울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참혹한 지경을 그리고 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얼마나 죄가 잔인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죄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좋지 못한 상황,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께만 소망 두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